출애굽기 168번 메시지 향 두 번째.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관유와 향으로 묘사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왕복 교통을 보았습니다. 관유는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향은 그분의 만족을 위하여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향의 요소들을 검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관유와 향의 구성. 관유와 향 모두의 셋, 넷, 다섯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둘 모두의 삼일 하나님이 묘사되었습니다. 관유와 향 모두에서 우리는 신성과 인성, 신성과 인성의 연합,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봅니다. 삼일 하나님. 관유에 관한 메시지에서 우리는 네 가지 향품이 500세겔의 세 단위로 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육계와 창포로 이루어진 중간 단위는 각각 250세겔씩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관유에는 네 가지 향품의 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 세 부분은 삼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특히 중간 단위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아들을 상징한다는 사실로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향에 있어서 우리는 넷 대신 세 가지 향품을 갖습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이 세 가지 향품 또한 삼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향에는 세 종류의 향품과 유향이 있습니다. 숫자와 성분의 항목에 의하면 하나 안에 셋이 있습니다. 즉, 향의 세 가지 종류와 유향이 있습니다. 34절의 문법상의 구조에 따르면 세 향품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네 번째 항목인 유향은 그 자체로 한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셋 더하기 하나와 동일한 넷이 있습니다. 셋은 하나님의 수이고 넷은 피조물의 수,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람의 수입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삼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신성이 인성 안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성을 인성 안으로 가져오신 분입니다. 네 가지 모든 성분이 하나의 향으로 혼합되고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과 연합된 하나님, 사람과 섞여진 하나님, 인성과 연합되고 섞여진 신성을 소유함으로 향을 산출하게 됩니다. 낳는 생명과 구속하는 생명. 출애굽기 30장 3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첫 번째 향품인 소합향과 세 번째 풍자향은 다 나무에서 나는 수지질의 고무입니다. 중간 향품인 나감향은 작은 동물의 외피입니다. 이 세 가지 향품의 순서는 의미심장합니다. 즉, 나감향이 첫 번째나 나중에 아닌 중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의 메시지에서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낳는 생명 또는 생산하는 생명은 식물의 생명으로 상징되고 구속하는 생명은 동물의 생명으로 상징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로 많은 다른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낳고 생산하는 생명인 식물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동물의 생명은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생명을 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낳는 생명과 구속의 생명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동물의 생명으로 상징되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밀알이신 그분은 식물의 생명으로 상징되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생명은 구속을 위한 것이며 식물의 생명은 낳고 생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나감향으로 상징되는 동물의 생명의 면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실 신격의 두 번째가 필요했습니다. 주 예수는 그러한 구속자이셨습니다. 신격의 두 번째이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나 세 번째가 아닌 두 번째의 향품이 동물의 생명을 가진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향품의 두 번째인 나감향은 틀림없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삼일성의 두 번째 위격을 상징합니다. 아버지나 성령이 구속의 성취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구속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분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운데에 나감향이 있는 세 가지 향품은 우리에게 삼일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묘사합니다. 인성. 향의 성분으로 상징되는 인성을 우리는 어느 곳에서 보았습니까? 인성은 34절에 내포된 넷이라는 숫자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향품과 유향, 도합 네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넷이라는 숫자가 창조물, 특히 인성을 상징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네 항목은 인성을 상징하는 향의 구성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향에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관유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창포와 계피로 상징됩니다. 그러나 향에서의 그분의 부활은 유향으로 상징됩니다. 그러므로 관유와 향 모두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놀라운 인격의 그림. 관유와 향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 신성, 인성,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봅니다. 그 모두에서 우리는 인성과 연합된 신성을 봅니다. 모두에서 우리는 사람 안에서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 안에 나타난 삼일 하나님을 봅니다. 이 모두에는 셋과 넷의 숫자가 상징하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향에서 세 가지 향품은 나음과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유향은 그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는 향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격의 그림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향은 바로 모든 과정을 통과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관유와 향 모두의 구성에 있어서 원칙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관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기 위한 것이고 향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관유에는 삼일성, 신성, 인성,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향에도 또한 삼일성, 신성, 인성,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기름으로 적셔짐과 소금에 절여짐. 결국 관유와 향 모두에 다섯이라는 숫자가 있게 됩니다. 관유의 네 향품은 감람기름과 섞여져서 우리에게 다섯이라는 숫자를 줍니다. 그러나 향의 네 요소들은 세 가지 향품과 유향이 소금과 섞여져서 다섯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관유에서의 섞는 요소는 기름이지만 향에서의 섞는 요소는 소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 존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은 우리 존재가 성결케 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풍성한 기름만 있고 소금은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부정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순수한 근본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은 더러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에는 기름 대신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은 불결한 곳에서도 깨끗한 본질입니다. 소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향의 네 가지 요소와 소금이 섞여지는 것은 모든 세균들이 죽고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철저히 소금이 쳐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소금의 절이는 요소가 또한 우리의 기도를 조절하는 요소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에게 소금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께서 풍성한 기름 대신 다량의 소금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것은 가장 불쾌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우리는 소금에 절여졌고 양념 쳐졌으며 조절되었음을 그분께 찬양합시다. 소금에 절여져야 할 필요성.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우리 모두는 소금에 절여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가운데는 알력과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장로들은 소금에 절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로서 봉사하는 사람은 다 소금에 절여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장로가 되는 것은 소금 항아리 안에 있는 신선한 생선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 직분은 소금 항아리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확신하건대 장로 직분은 장로들을 소금에 절이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아나하임에서 우리는 중국어로 말하는 성도들을 위한 집회를 가졌습니다. 나는 이 집회를 위해 준비하는 봉사자들이 소금에 절여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인도하는 사람 중 누구에게라도 이것에 관해 묻는다면 그들은 분명히 함께 봉사할 때 소금에 절여질 필요가 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에 절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피워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또한 소금에 절여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 미혼이라면 당신은 신선한 생선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 당신은 즉시 어쩌면 신혼기간 중에도 소금에 절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소금에 절여지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것입니다. 만일 생선이 소금에 절여지지 않는다면 며칠 후에 악취가 나서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에 절인 생선은 오랫동안 생선의 맛을 유지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결혼 생활에서 소금에 절여짐은 적극적인 면에서 당신의 맛을 유지시키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유쾌한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소금에 절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매들이여, 유쾌한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까? 불쾌한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까? 소금에 절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불쾌한 아내입니다. 만일 당신이 유쾌한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면 소금에 절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자매가 그녀의 결혼 생활에서 소금에 절여진 몇 년의 기간을 보냈다면 그녀는 매우 유쾌한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금에 절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 없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소금에 절이는 소금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소금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언약의 소금을 기억할 것을 말합니다. 향을 섞는 데 쓰인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더 뛰어나게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철저히 소금에 절여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적용된 십자가의 소금. 우리를 절이는 소금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 요소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날마다 십자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오심은 기름과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십자가가 요구됩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소금은 사망을 죽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이는 사망을 체험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아주 많이 체험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나의 동기나 의도나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면 나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내 영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역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나의 영은 반드시 편견이 없어야 하고 나의 동기와 의도는 마땅히 순수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순수해지려면 소금이 필요합니다. 곧 십자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기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여 영적 생활에 향상된 단계에 이를 때 우리의 영 안의 작은 편견이라도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을 수 있음을 볼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만이 당신의 기도를 방해하는 필수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 안에 있는 약간의 편견까지 당신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기도할 수 있을지라도 당신의 영 안에 편견이 있다면 당신은 깊은 속에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나는 편견된 영에서 나온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라고는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확신하는 것은 이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또한 그러한 기도가 그분께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매우 불쾌한 기도의 냄새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대체로 주님의 후각을 불쾌하고 불유쾌하게 해드려왔습니다. 체험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은 이 말을 시인하고 아멘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체험으로부터 그들은 불순한 동기에서 나왔거나 편견으로부터 나온 기도가 주님께 불쾌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조절된 향.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심을 위하여는 성령, 기름이 필요함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소금이 필요합니다. 기름과 소금은 다 고르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관유를 고르게 하는 기름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향을 고르게 하는 소금은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의 기도에 관한 분명한 묘사가 지적하는 바는 주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를 하려 합니까? 기도하려 할 때 당신은 십자가에서 끝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천연적인 존재, 천연적인 방법, 천연적인 생각, 천연적인 갈망, 천연적인 애호, 천연적인 선택은 다 십자가에서 끝나야 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얼마나 많은 더러운 요소와 흙이 당신의 존재 안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흙이 있고 당신의 감정에 흙이 있고 또한 당신의 의지에도 흙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증오 안에도 다 많은 더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더러운 요소들이 당신의 기도의 말로 표현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도에까지도 불결함과 더러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기도는 화산의 폭발에 비유될 수 있지만 많은 더러운 것들과 함께 튀어나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상 그들의 내적 존재로부터 많은 더러움들을 방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에 절여져야 될 필요를 강조함에 있어서 나는 우리의 기도에 성령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십자가, 즉 소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주된 요소는 기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누림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은 기름, 즉 성령이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름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필요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분을 누릴 다른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절대적으로 소금에 절여져야 합니다.